요한 3서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잘 되는 것을 다 바라고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그 마음 자체를 두고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을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잘된다는 것을 무엇을 기준을 두고 그렇게 평가하느냐,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은 그 기준 자체가 각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치 기준이 신자 아닌 사람과 신자가 다를 바 없이 똑같다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한 믿음이라고는 아마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 또한 아주 놀라운 것, 또 존귀한 바로 그 나라를 보게 되고 믿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라 이렇게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자라면은 하늘의 것을 보고 사는 그런 신자라면은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그 가치 기준이 세상과는 분명히 같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자고 또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인데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는 살아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 세상이 어떤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하고 땅이 전부가 아니고 어떤 하늘의 세상, 즉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하고 어떤 그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방식이나 또 가치 기준이 같지를 않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잘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세상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그건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할 거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잘된다는 그 평가 기준을 항상 육신에 두고 있거든요. 육신이 잘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잘됐다 이렇게 말하고 또 육신의 문제가 잘 안 되면은 저 사람이 일이 잘 안 됐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오직 땅의 것만 보이면서 그런 평가하기 때문에 신자와 같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본 대로 이 성경에서 잘 된다 했을 때 그 의미는 영혼에 두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성경은 너 참 잘 됐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잘됨도 그 영혼 문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이 일을 두고 야, 그 일이 참 잘 됐구나 못 됐구나 이렇게 말할 때에도 그냥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의 문제와 연결해가지고 그러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불행한 일이고 또 고생스러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겠지만은 세상이 볼 때 어떤 불행과 고생으로 보이는 그 일이 그 일을 겪는 당사자 그 신자로 하여금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원 이유가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일에 더 좀 유익이 되어졌다면은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일 또한 불행이다 싶은 그런 일들이 신자에게는 잘 됐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어떤 자기의 문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 기준을 바로 그런 가치 기준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세상이 뭐 아무 신이나 부르면서 신에게 비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세상 일을 잘 되게 해달라. 이러한 그 말은 하지를 않게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오직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겠냐고 하는 거죠. 이처럼 잘됨의 의미를 영혼에 두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기준을 바로 진리에 둘 거라 그 말입니다. 복음에 오직 그 기준 둘 것이다. 진리 안에 사는 것이 그의 삶의 기준, 분명한 뚜렷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신자라 하지만은 진리와 멀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럴 수가 있고 여러분이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진리와 멀어져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진리와 멀어져 산다는 것을 어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세상은 신자가 어떤 말씀과 진리와 멀어져 있다 이것을 어떤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것을 대개들 이해를 할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욕을 먹고 있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진리와 멀어져 있다. 진리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문제를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욕먹는다. 이러한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누굴 위해 있냐면 죄인을 위해 있는 게 진리입니다. 죄인을 위해 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죄인을 생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한 그러한 길로 주어진 것이 바로 진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의인을 부르고 죄인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악한 죄인을 부르는 것이지 착한 의인을 불러드리는 것이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리 안에 있다는 건 진리에 들어왔다 이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걸 우리 평가한다면 의인은 절대로 진리에 들어오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지금까지 양심껏 바르게 살았다고 한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양심만 가지고도 충분히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의를 이룰 수가 있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것은 자신들을 구원할 진리가 나에겐 필요 없다. 이 점에서는 같다 그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진리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존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이걸 안다는 거 그게 이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쁜 행동을 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물론 나쁜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착한 행동, 나쁜 행동을 기준해가지고 진리 안과 진리 밖을 구분 지을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라겠습니다. 이 죄인들을 모두 한번 모아놨다고 해보십시다. 한 대리 모아놨습니다. 그럼 이들에게서 나올 것이 뭐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죄인들만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나올 것이 뭐겠느냐? 이들에게 나올 것은 모두가 다 자기의 악한 그 모습을 알고 있으니만큼 결국은 자신의 의나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것이 지옥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는 지옥이 있고 뭐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죄인이 가는 죄 지은 자가 가는 지옥이 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진리 안에서는 나보다도 악한 죄인이 따로 있지를 않다 그런 얘기죠.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게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밖에 있는 게 뭐냐, 진리를 벗어난 게 뭐냐, 이것을 알려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아니하는 것, 자기의 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사람을 봐가면서 어떤 태도가 달라지는 것, 이런 모든 것 진리 밖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별당하고 있는 약자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약자가 차별받는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차별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약자를 영접하는 것, 대접하는 것, 그게 주님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죄인인 자를 살려주신 은혜와 또 사랑과 자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증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의 증거 또는 진리 안에 거하는 증거, 이것을 우리 행함으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이런 행함을 가지고 진리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그런 증거로 말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런 행위들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은 몽땅 다 악을 쌓는 것으로만 평가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그 가득하다는 피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은 약자들을 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로는 가이오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3절 4절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 2서에서는 또 나와 같은 말이죠. 장로의 기쁨은 그 자녀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것,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이 가이오에 대한 증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에게 나타난 그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 그게 어떤 것이었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렇게 했죠. 이걸 보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한 것이 뭐였냐면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 그걸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뭐냐면은 그들을 영접하고 대했다, 환대한 것, 그것을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뭐 나그네를 좀 영접해 준 것이 뭐 그렇게 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로가 볼 때에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장로는 그것으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장로가 뭐 자기를 영접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바로 영접한 그 사실이 기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접 자체가 기쁨이 아니고 그것으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게 장로에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에서 가이오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그가 진심으로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 긍휼에 감사하고 있다 그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그네가 누구냐 그 말이죠. 나그네가 누구냐. 오늘 우리들 그 사회에서는 나그네 하면은 뭐 집없이 떠도는 어떤 거린들을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내용이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뭐 거린들을 영접하는 그런 문제로 또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의 의미는 그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거기서 마태가 말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 돈 없이 떠드는 그런 불쌍한 그런 분들을 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지극히 작은 자로 부름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 증거한 사람 보낼 때에 세상에서 큰 자로 만들어가 보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가 보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얻어먹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세상 내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면서 얻어먹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보낸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보낼까? 그건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갈라놓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으로 주어지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라고 한 우리의 큰 걸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 지극히 작은 모습 거기에서 그걸 발견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하찮게 여겨지는 아주 작은 것으로만 여겨질 뿐이라 그 말이죠. 근데 만약 세상이 이처럼 이 땅에 볼 때 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 복음 증거자들을 영접한다면은 그건 바로 그들이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결코 작은 것으로 보지 않고 기이하고 큰 것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큰 걸 가진 사람을 깍듯이 영접을 하죠. 그러나 작은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태도는 확실히 달라져 버립니다. 영접하기는커녕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한 지극히 작은 자, 그 나그네를 영접한다면은 그것은 그에게서 세상의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귀함을 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모습인다고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복음을 증거한 자로서 다들 나그네고 지극히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신자라 그 말입니다. 지극히 작다는 건 세상이 크다 여기는 좋은 것,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걸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별것 아닌 것을 여기는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그걸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기 잦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때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기 권세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다 없애버리고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끝만 타있는 그러한 사람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바로 그런 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이 증거한 예수를 귀히 보기 때문에 높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그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소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큰 것을 복이라고 복이라는 명목으로 그걸 받고자 하는 한 사람이라면은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지를 않죠. 아예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미 하늘의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이 큰 것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뿐이란 말이죠. 그런 이들에게는 예수에 산다 해도 예수님이 크신 분은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미 가치 기준이 하늘의 것을 크게 보지 아니하는 그런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그네를 영접했다 이 얘기는 그들이 불쌍해서 영접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불쌍해서 영접한 것이라면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다 나그네를 영접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나그네를 영접한 건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고 그에게 있는 것이 그가 증거하는 게 참으로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영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한 나그네를 귀하게 영접한 것. 그게 가이오였어요. 그래서 장로는 바로 그런 가이오에게서 진리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성도가 진리 안에 있는 자로 서로 만난다면은 진리에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서 서로 서로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관계란 얘기입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있는 진리만을 보고 형제를 대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성도란 얘기죠. 그래서 교회든 성도는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로만 사람을 아는 사람들.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거리는 노숙자들이든지 간에 우린 그들 육체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돈을 떠돈다 해가지고 그들을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불쌍해 돕는 수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불쌍해 돕는다는 건 세상 수준일 뿐인 것이죠. 신자는 거리든 노숙자든지 간에 편하게 나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아니면은 멸망의 자식 뿐이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볼 때 진리 안에 볼 때 진짜 불쌍한 사람은 노숙자 거린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몽땅 다 불쌍한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없다 입장에서는 나나 누구나 똑같이 불쌍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불쌍한 내가 은총을 입어서 진리 안에 그하는 복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그것으로 행복을 가지고 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진리로 사람을 보는 것이고 그게 바로 형제를 참되게 영접하는 거예요. 내 집에 올 때 잘 대해주는 그것만을 지금 영접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영접이란 내 마음으로 성도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받을 때에는 기준은 진리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구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오직 진리를 귀하게 높이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만나기 때문에 형제에게서는 진리밖에 보지를 아니하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불쌍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귀한 복을 받아서 진리 안에 거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지 아니하는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해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가이오에게서 장로 그걸 봤기 때문에 너는 참 진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걸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처음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거, 그러한 게 기쁨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서로 영접하는 그것만이 큰 기쁨으로 그렇게 남게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리를 귀하다고 여기신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귀한 보배로운 분으로 그렇게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신다면 나에게 있는 그 예수를 보는 것처럼 형제에게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형제에게 있는 주님을 함께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서로를 영접한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자의 관계란 바로 그런 겁니다. 육체대로 보지를 아니한다.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형제를 보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 나의 생명된 진리 안에서만 형제를 본다는 것. 나에게 귀한 그 진리가 형제에 있기 때문에 그 형제를 마음으로 받는 것, 그게 서로를 영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또 주님 앞에서 큰 기쁨을 남게 되는 것을 깊이 아시고,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진리 안에서 서로를 보시고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보배로우신, 나에게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 형제에게도 함께 한다면 우리 형제 역시 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 앞에 귀하다면 우리 주님이 함께 형제 귀하다는 그 마음이 서로를 영접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하찮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로 일컬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사오나, 우리에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하늘에서 큰 자로 일컬음 받는다는 그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